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서 15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짧다 보니까. 15장은 짧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15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15장과 16장은 모압에 관한 예언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모압의 그 역사적인 배경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조금만 서론을 반복을 하도록 할게요. 모압은 그 족속의 그 기원이 선조가 누군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고 유황불에 탔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롯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마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두 딸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없는 걸 아니까 아버지의 대를 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해 있을 때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큰딸 둘째 딸이 아들을 하나씩 낳게 돼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첫 번째 이름이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벤암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딸들에게서 하나씩 낳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아들들 즉 후손들로 인해서 족속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를 모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벤암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었죠. 그거를 암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15장에서는 이 모압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다. 산에 올라가도 울고 그래서 느보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느보산이 누가 죽었던 산? 모세가 죽은 산. 뭐 그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기억들 떠오르실 거예요. 느보산에 가니까 산에 올라가도 울 수밖에 없고 산당에 가도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왜 그렇다? 멸망을 당할 때에는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절망적인 상태다. 이게 모압의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들어가서는 이 모압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잘라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던 것이 바로 1절 때문에 그래요. 1절은 모압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설교 5절까지 있는 말씀도 이해하기가 막 헷갈려요. 이해를 못한다고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이 모압의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남은 자가 나오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데 16장 끝에 가서 모압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해를 하려면 또다시 1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말씀은 결론적인 이야기고 선언적인 이야기예요. 자, 요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하시고 주무세요. 졸아도 이제 요거 일단 듣고 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압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모압아, 너희는 곡물을, 곡물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 곡물을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시온산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요. 모압에게, 모압아, 너희는 이제 곡물을 예루살렘에 갖다 드려야 돼. 시온산에다가 갖다 바쳐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전체적인 거를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결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사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글로 쓰고 있을 때 당시는, 여기 잘 들으세요,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만간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주 얼마 되지 않아서 약 10년에서 15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 되면 알겠지만 너희들은 곡물을 시온에다가 보내야 돼.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사야서 초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자, 북쪽에 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을 멸망당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막 여러분 막 몰려오고 뭐 그랬던 거 기억하죠? 5장 6장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유다의 땅들은 다 정복을 합니다. 아수르가 다 정복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놓고 아수르 군대가 빼곡하게 포위하고 있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오는데 동시에 아수르는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 땅을 공격을 할 때에 유다 사람들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겠죠. 당연히 도망을 가는데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다른 나라 중에 하나가 모압이 있는 거예요.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갔을 때에 모압아, 너희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빼곡하게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멸망을 해요. 유다를 멸망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니까 모압이 공격을 당하다가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때 아이고 살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압은 누구 때문에 살게 됐어요? 예루살렘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시온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 모압아, 예루살렘에게 곡물을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해놓고 2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모압이 철량한 상태가 될 것이다를 이야기를 해요. 모압이 굉장히 철량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는 새라고 하는 짐승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건가 하면 새 새끼처럼 될 것이다 그래요. 흩어져 있는, 그것도 흩어져 있는 새 새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 말씀 읽을게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1절에서 셀라에서부터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셀라라고 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밑에, 그러니까 사해 바다 밑쪽이죠.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 본 거 기억하세요? 그 셀라는 에돔 땅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모압도 아수르에게서 공격을 받으니까 모압 사람들도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 에돔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서부터 곡물 가지고 와서 시온에다가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들어와서 이 모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라고 했는가 하면 마치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는 새,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새예요. 거기 아르논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2절 말씀에 거기 나루터 이름이 나오는데 아르논이에요. 이 아르논 나루터는 어딘가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계예요. 경계인데 이 새 한 마리가 이 모압을 새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새가 모압 땅에 앉아야 되는지 에돔 땅에 앉아야 되는지 어디 앉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피난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어디 앉아야 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모압의 모습은 이 그 새 둥지에 있는 어린 새끼가 아니라 그 둥지에서 흩어져 있는 새 새끼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스트에서, 그러니까 새 둥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미도 없어요. 어미는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정말 절대절명인 상황이 이 모압에게 지금 닥쳐 있는 겁니다. 이런 모압에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이 모압이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만 다시 반복을 할게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모압은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해방돼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지나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이 못 지나가, 니네들 못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너희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신다면 돈 내고 갈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모압이 nope, 안 돼 라고 거절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길인데 모압이 막은 거죠.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요. 당시에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못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저주해라. 세 번이나 저주를 해요. 근데 저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당연히 안 통하죠. 그랬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압을 전쟁을 치러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요. 사사기 시대로 들어갔는데 이 모압이 꿈틀꿈틀꿈틀 힘을 키워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공격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해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힘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흩어진 새 새끼 같고 오도 가도 할 데가 없고 자기 몸 하나 이게 피난할 곳이 아예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만 멈추고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지금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당신 없어도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지금 모압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토해내십니다. 역겹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이 듣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품목 가운데 품성 중에 가장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근데 모압이 그것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처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면 그늘 아래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그늘 아래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 3절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그러면 모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압에게 모압아 너는 방도를 베풀며 라고 했을 때 방도는 영어로 보면 카운슬이에요. 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뭐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모압아 너는 지혜를 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공의로 베풀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너한테로 오게 될 텐데 그들을 발각되지 않게 품어주어라. 그런데 어떻게 품어주라고 하는가 하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대낮인데 밤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늘이 되어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잖아요. 사막 기후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울 때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보호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늘이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누가 발각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반복하겠지만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의 쫓겨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유다 사람을 모압이 보호해 주라고요? 예, 맞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역사적으로 돌아갈게요. 앞에 했지만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모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에 있는 바이산 같은 데 도망을 갈 때에 모압아 너희들이 모른 척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늘이 되어줘라. 다시 말하면 피난처가 되어줘라. 보호자가 되어줘라.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기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발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6장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너희들이 즉 모압이 언젠가는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어느 그늘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시온의 그늘로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압에게 너희들이 그늘이 되어주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시온이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우리 삽니다. 주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든 일을 지나갑니다. 요즘 새벽 묵상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한참 그 얘기하고 있는 때거든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3장이 다윗이 막 도망다니는 그때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주보 표지에 있는 시편 57편이거든요.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편 57편 1절에 그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나 은혜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막 도망다니면서 지쳐있고 육신도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냥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쉴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오늘만이 아니라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이 문제가 오늘 하루 그냥 감기 잠깐 걸렸다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ongoing해지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절망적인 상태가 될 때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내 가족들도 나를 못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절규하는 기도, 절규하는 간절한 이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 모른 척하지 마시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딱 거기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거기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아봐, 모아봐, 너희들이 결국에는 피할 곳이 필요하다. 그게 어디라고요? 다윗의 보좌예요. 다윗의 보좌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4절과 5절부터 이 다윗의 보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보좌라는 단어는 없어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나의 쫓겨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쫓겨난 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전에는 이스라엘로 아람으로부터 그 협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해서 유다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힘들어서 도망을 다니게 되는 형국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쫓겨난 놈들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쫓겨난 자들, 나의 쫓겨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날마다 죄짓고 살잖아요. 또 죄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갖다 내 동댕이 치시겠어요? 끊어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한 손으로 품어 안으면서 한 손으로는 회초리를 들고, 너 말 안 들면 매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우리에게 마치 경고하듯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마다, 죄를 짓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처럼 징벌하시고 심판을 주시는데, 한편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쫓겨난 유다 땅에서 아수르 때문에 도망을 간 자들에게, 그 자들을 모압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 있게 하되, 모압아 너희들과 같이 있게 하라.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리라. 멸절한 자들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모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내 백성들이 너희들한테 갈 거야. 하지만 너희들 놀라지 마.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토색하는 자들이 오는데, 즉 아수르가 오는데 걱정하지 마.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쫓겨난 내 백성 지켜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장막 때문이에요. 5절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이 굳게 서겠다는 겁니다. 굳게 서는데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달리 권력으로, 칼로, 돈으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워지는 이 다윗의 나라가 굳게 서 있을 테니까 모압아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 백성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다윗의 장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으로 가라. 실제로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연도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년 혹은 15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가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한다고 그랬죠.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유다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는가 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이에요. 남쪽의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바로 그 왕이에요. 그 왕이었을 때 유다의 모든 나라가 다 정복을 당했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빼곡하게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면서 거기에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예루살렘은 사실은 높은 지대에 있어서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귀하고 음식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안으로 삐라를 보내요. 삐라는 이제 표준 언어는 아닌데 요새는 이제 전단지 이러면서 멋있는 말 쓰는데 저희 때는 삐라라고 많이 들었어요. 삐라를 보내는 거예요. 안으로.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 야 이 녀석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 도와줄 것 같아? 너희 여호와는 너희들 못 도와줘? 그러면서 삐라를 보내는 거예요. 전단지를. 그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단어를 써요.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산헤립은 놀래가지고 혼자 도망갔어요. 자기네 나라로 도망갔어요. 니느웨까지 야밤도주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른 척 하시겠어요? 니느웨에서 이 산헤립의 부하들이 이 산헤립을 왕을 살해를 합니다. 이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모압도 대한독립 만세처럼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 되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일만 놓고 예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은 모압을 넘어서 모압을 멸망에 관한 예언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까지도 갔지만 히스기야 왕에게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오늘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예루살렘처럼 악한 원수 마귀로 인하여 빼곡하게 애워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의 보좌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다윗의 보좌로 인하여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물려지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먼저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리를 이루신 승리의 하나님이시요 승리의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모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압아, 너희들의 공물을 어디로 보내라? 시온산으로 보내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압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모압처럼 멸망당해도 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서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윗의 보좌를 바라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들의 곡물을 시온산으로 보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곡물이 뭐예요?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무는 겸손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온산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압처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온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빼곡하게 애워싸고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